확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 세계 수백만이 굶주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행사에 보낸 녹화 연설에서 그것은 불행하게도 수십 개 국가가 물리적인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조해의 마리오폴 항과 흑해의 오데사 항을 포함해 주요 항구를 차단하면서 2천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기아와 가난의 파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파도는 다른 위기들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남부 곡창지대에서 1억 달러 상당의 50만 톤 곡물을 약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 중인 특별군사작전이 계획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계획을 3일 또는 일주일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관련 계획들은 당초 군사계획의 기초에 구상됐으며 물론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의 전술적 변화도 당연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모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행정구역 해방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조만간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말 대신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민이 러시아의 주식 또는 채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투자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6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러시아로부터 신규 또는 기존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금까지 미 국민들이 2차 시장에서 손이 바뀐 러시아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미 국민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주식과 채권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국한해 파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금융자산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주식과 채권 거래는 막지 않았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채권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프랑스 의회 대표단이 9일 차이잉원 총통을 만났습니다. 대표단 단장인 조엘 게리오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친타이완 국가부위원장은 타이 총통에게 압제자에 반대하고 타이완의 자유를 진전시키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이날 프랑스 의회 대표단에게 타이완의 공조의 기술 기반 경제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강한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타이완과 프랑스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의회 대표단은 13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타이완과 어떤 형태의 공식적 그리고 정치적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타이완 내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을 피하고 양자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의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군수 분야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는 8일 성명을 내고 타이완 측의 요청에 따른 관련 거래에 대한 국무부 승인 직후 의회의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관련 거래의 범주는 기밀 취급 부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선박 또는 선박체계 예비 또는 수리품 등을 포함해 보급과 기술적 지원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구매는 수해 당사자의 수상함대 운영의 지속성에 기여하고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는 관련 거래가 한 달 이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거래 승인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최근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는 해상과 공격상의 중국 군함 활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팔기로 합의한 부품들은 우리의 해군 군함이 적절한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전투 준비 태세 임무에 필요한 요구 사안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전화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는 16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also watching very closely the continuing possibility of a nuclear test to which we would also have a robust response.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고 확고하며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 기꺼이 열려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맹들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방위 약속도 유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취한 입장이고 옳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또 앞으로도 지속할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not heard from North Korea. We continue to obviously monitor.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단행해온 실험을 분명히 주시하고 대응한다면서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한국, 일본과의 동맹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일부 발사에 대응해 한국, 일본 이들 모두와 연합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됐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번 배치가 태평양 공군폭격기의 임무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역내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태평양 괌에 배치됐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7일 VUE에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이날 VUE에 보낸 이메일에서 B-1B 폭격기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동맹 파트너, 합동군, 그리고 태평양 공군 폭격기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괌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 배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위기 또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와 훈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전략폭격기의 괌 배치가 대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엔 전략폭격기 B-1B가 제공하는 치명적인 장거리 타격 능력은 대등한 수준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군사공격에 따른 잠재적 이득보다 그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믿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폭격기의 임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세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미군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공군은 계속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이고 준비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6일 트위터에서 B-1B 폭격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폭격기 전략순환 배치 임무의 일환이자 역내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훈련 지원을 위해 괌에 배치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B-1B 폭격기들이 괌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두 대와 함께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한 공중연합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7일 보도자료에서 B-1B가 지난 3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 폭격기가 동맹 파트너 합동군과 함께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최대 속도가 마하 1.25에 이르러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는 최대 60톤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B-1B 랜서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동해상 국제공역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B-1B의 괌 배치를 북한에 대한 또 다른 무력 시위로 풀이했습니다.
They are only capable of conventional weapons. Nevertheless, with regard to North Korea, the B-1B could deliver a lot of conventional weapons.
베넷 연구원은 B-1B에 많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하고 중대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연합훈련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한공군은 7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상공에서 무력 시위 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한 해군은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항모 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나라가 양국 연합훈련에서 핵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후 미한의 신속한 대응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마침내 진짜 동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h, I'm so grateful we finally have that kind of cooperation. I think it's wonderful that the U.S. and South Korea now are really acting like allies.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북한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한 동맹을 훼손하고 싶어했지만 오히려 협력을 강화할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태평양 함대는 7일 괌 해상 등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동원된 대규모 용감한 방패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제9회 용감한 방패 기동 훈련이 진행된다며 이 훈련은 미군의 상호 운용성과 해상과 공군, 우주군, 지상과 사이버 공간 등 다영역 통합과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U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동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비확산 체제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폭발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가능한 한 조속히 국가 핵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지난달 발표에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영변의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움직임 등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IAEA 사무총장의 2021년 총회 보고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주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한 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설명한 미사일 등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진전이 제기하는 위협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맞춘 외교와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홀케이트 대사는 지난해 9월 IAEA 총회는 북한이 이런 불법적인 활동 중단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해 영변 단지와 다른 지역 등 북한에서 계속되는 핵활동 징후는 EU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매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1년 9월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해양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포함해 전례 없이 많은 불법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나타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즉시 자제하고 모든 유형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완전한 유예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무기 국가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와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이행 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의정서를 이행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는데 국제사회가 단결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혹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 달성을 위해 모든 관계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면 IAEA의 북한 복귀를 촉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6일에서 11일 정도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안전 조치 이행 문제도 이란 핵 문제와 함께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일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한 채 고해상 상업위성을 활용해 북한 핵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류 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이들은 협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측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추진된 유엔 안보리 새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류 대표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응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본 의원은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김정은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샤본 의원은 8일 부유회에 김정은의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도발은 한반도를 평화해서 더욱 멀어지게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압박을 강화하고 이 오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샤봇 의원은 올해 초부터 추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의 대북정책 점검 청문회에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샤봇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면서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최근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8일 페니웡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호주는 이번 주 북한의 8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일 시험은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서 북한은 올 들어 지금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해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백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 역시 중대한 우려이자 영내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 한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은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 집행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호주는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며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 또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지난 2006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지난 3월에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소재 조선 은금 회사와 러시아 소재 기관 두 곳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네 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시입니다. 독일 외무부도 8일 성명을 통해 독일 정부는 북한의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항공과 교통, 운송에도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의 추가 시험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적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역량을 경고하면서 방어망 확충을 요구하는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았습니다.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투자를 늘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는 8일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소위원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특정 국가가 명시돼 신안했지만 적성국과 불량국들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관련 투자를 지속 혹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적국들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 탐지를 위한 센서와 인공지능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미 본토인 관과 하와이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통합 방공체계 예산을 지원하고 하와이의 본토 방어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을 영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패트리언 요격미사일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영내에 배치된 패트리언 미사일에 대한 재평가와 추가 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초안에 청구한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미사일 기술의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극초음속 무기의 발전,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과 능력의 증대, 불량국들의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진화하는 안보 환경과 적성국 불량국들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제기하는 위협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을 계속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겨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달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규탄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새 대북 결의가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성토했습니다. 제프리 드 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정무담당 선임 고문은 8일 유엔 총회가 안보리의 대북결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은 오래되고 위험한 확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연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 has a long and dangerous history of proliferation. It could not be more important for all member states.
이어 북한이 올해 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6발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주장한 미사일 2발, 그리고 전술핵 운용을 위한 이른바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 등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한 해 동안 북한이 발사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이고 지금은 6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사들은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는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는 지난 4월 26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특정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해당 상임이사국이 총회에 출석해 반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76차 유엔 총회 결의 262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엔 총회 결의 채택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인 대북 결의안을 주제로 이날 회의가 개최된 겁니다.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이러한 도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의 도발을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n response to these provocations, China and Russia cast vetoes that gave the DPRK an implicit.
이어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정도로 대담해졌다면서 8발은 북한 역사상 단일 발사로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들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오랫동안 안보리는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단합돼 왔다면서 2006년 이후 북한과 관련해 추진된 다수의 결의가 안보리 이사국들의 협의와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채택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For a long time,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united on the question of non-proliferation in the DPRK.
아울러 대북 결의는 작동했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재 조치는 분명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발표를 마친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동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스웨덴 대사는 유럽연합을 대표해 낭독한 성명에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안보리가 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란 점을 강조한다면서 제재는 북한이 위험한 현재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underline that sanctions are an essential instrument at the Security Council's disposal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이어 일부 나라들은 우리가 북한 주민의 곤경에 무감각하다는 믿음을 심으려고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면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는 건 북한 정권이며 새 ICBM을 포함해 무기 프로그램에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북한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일각에서는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자제와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Some have argued that the Security Council's silence would induce restraint.
또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다와라 기요시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안보리의 무대응으로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Second, non-proliferation. North Korea has its own track record of exporting its weapons and technology.
북한은 무기와 기술을 제3자에게 수출한 전력이 있는 나라며 강력한 안보리 조치의 결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포함한 세계 비확산 체제를 해칠 뿐이란 것입니다. 오다와라 부대신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자 최근 핵무기를 억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타리카와 브라질, 폴란드, 알바니아, 프랑스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새 대북결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규탄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등은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비판을 하지 않은 채 오직 미국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018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하고 긍정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비핵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줬다며 하지만 미국 측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led to a significant and positive turnaround in the peninsula situation and represents
그 대신 대화에 대한 공허한 구호를 외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적 인내와 최대 압박이라는 낡은 길로 되돌아갔다는 주장입니다. 장진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중국은 제재 결의안이 아닌 의장 성명을 추진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국 상당수가 의장 성명을 인정하고 승인했지만 미국은 오직 제재 결의만을 밀어붙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진 대사의 이 같은 발언과 달리 미국이 추진한 당시 제재 결의안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이사국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도 유엔 총회 단상에 올라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에 대한 5월 26일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주권과 생존과 개발 권리를 빼앗으려는 미국의 불법적인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Draft sanction resolution against TPRK, which has been put to the vote as a security council.
아울러 북한은 자주 국방력과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기 실험을 해왔다며 모든 실험은 북한 영토와 상공, 영해 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됐고 이웃 국가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최영삼 대변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취임한 후 처음이고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과 취임 후 첫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3일 박 장관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공동 관심사를 심도 있게 협의하자며 초청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은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장기간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은 국경이 막히고 신종 코로나까지 발병한 상황에서 모내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8월부터는 식량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을 식량 상황 불안정에 관해 면밀히 감시해야 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기구는 8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각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한 긴급 식량 불안정 조기 경보 분석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지난 5월 첫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확인됐으며 신종 코로나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 봉쇄 조치와 심각한 인도주의적 접근 등 제한 조치로 인해 식량 안보와 영양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국경 봉쇄로 식량 불안정 및 영양 데이터 갱신이 불가능해 방법론에 기반한 비교 평가가 허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얀마와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정보 부족으로 기근 경보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세계식량계획도 2021년 기근 대응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국경 봉쇄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마지막 대북 식량 배분 시기가 2021년 3월이었다며 북한 내 식량 재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WFP는 대북 식량 지원 활동과 평가 등을 소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 마지막 식량 지원이 이루어졌다며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영양 강화식품 891.5톤과 식량 4,970톤을 지원해 북한 주민 56만 6,866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WFP 평양 사무소장마저 떠나며 북한에 남은 유엔기구 직원이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도 장기간의 국경 봉쇄에다 신종 코로나 발병까지 겹친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8월쯤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계속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올해는 한해 농사 출발부터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순경에는 사실은 이제 예년 같으면 다 모내기가 끝이 나야 할 상황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북한의 기상 상황이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이제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요인인데 오늘 보면은 북한 전역 뭐 27개 이제 기상 관측 지점이 있는데 평균을 내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는.
특히 6월 추수하는 밀과 보리는 봄 가뭄에 취약하다고 권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5월 북한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발병자가 나온 것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도시에 있는 그 주민들은 그 모내기철이 되면 그 모내기 지원을 나가야 되거든요. 평년 같으면은. 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주민이 이제 농촌 지역으로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각 그 행정구역마다 다 차단을 시키는 바람에 경계선을 갖다 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평양 안에서는 뭐 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평양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
권 원장은 이에 따라 이달 말 수확하는 감자나 보리, 밀, 이모작의 충분한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려 보인다며 어떻게든 한 달 정도를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김관호 박사도 이날 VOA에 국경봉쇄로 식량 수입 통로가 계속해 막혀있는 북한 상황을 미뤄 올해 식량 부족량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자재와 비료 공급이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 식량 부족량은 누적되고 모내기철에 맞물려 북한 전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올해 식량 문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만성적 문제로 꼽히는 농업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가뭄을 겪었던 것처럼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뭄이 되면 뭐 양수기다 뭐 이런 관계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좀 나름대로 이제 재원 투자하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뭐 얘기를 하더라도 농업용수가 그 성장기까지는 어느 정도 물을 좀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못하면 또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크죠.
김 박사는 북한의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확을 위한 농업용수 관계 체계 정비, 기계 장비 확대, 농업용 전기에너지 투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 당국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장외 브로커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암호화폐 세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산하 북한 사이버 워킹그룹 소속 레이첼 백 연구원은 8일 미 규제 당국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북한과 거래하는 장외 거래 브로커를 추적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백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장외거래 브로커를 통해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외거래 브로커는 거래소 등 시장이 아닌 곳에서 개인들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거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백 연구원은 장외거래 브로커들이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작은 금액으로 쪼개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계좌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장외거래 브로커들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뒤 직접 운반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백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 출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백 연구원은 장외거래 브로커들이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브로커의 상당수가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거래 브로커들에 대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규제가 있지만 당국이 북한의 커드를 추적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 프루프포인트의 라이언 칼렌버 부사장은 VOA에 북한의 불법 행위를 돕는 장외거래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한 배경에 대해 암호화폐가 일반인들보다는 범죄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칼렌버 부사장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많지 않고 투자 자산으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자체가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칼렌버 부사장은 덧붙였습니다. 칼렌버 부사장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북한 사이버 워킹그룹은 지난달 북한의 암호화폐 운영, 대안적 수익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과 컴퓨터를 해킹한 후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크립토 재킹, 그리고 암호화폐 공개, 사기 행위 등 북한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벌이는 불법 활동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해 올해 새로 나온 이더리움 2.0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암호화폐의 디지털 원장에 거래 기록을 추가하고 보상을 받는 활동으로 이 과정에서 대규모 컴퓨터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통상 막대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2.0은 기존의 암호화폐 하나를 채굴하는데 1800kW 이상의 전력이 소모됐던 것과 달리 전력 소비를 99.9% 줄이면서도 채굴이 가능하게 설계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처럼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이 낮은 곳에서도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북한과 같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국가에게는 새로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불법 자금을 얻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탈취한 페루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명자의 풍부한 국제형법과 여성 분야 경력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지명에 실망감을 나타낸 전문가도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국과 유럽, 한국 인권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최근 지명된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 청립 가톨릭대 법대 교수와 유엔인권위섭의 자문위원으로 함께 활동 중인 백범석, 한국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비오에 살몬 지명자의 전문성이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지명자가 유엔의 임무 중 하나인 새 디지털 기술과 인권 담당 의장을 맡았을 때 보고관 역할을 했던 백 교수는 그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엔이 제기한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분야를 다룬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국제인권법 학자기도 하고 또 활동도 시민단체들이랑 오래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걸 잘 아시고 시민사회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젠더 관련해서도 실은 굉장히 UN에서 리포트도 또 하나를 쓰셨고 쪽 활동도 하시고
백 교수는 특히 UN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내년에 공식 발표할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관련 보고서 준비에서도 국제 형법 전문가로 전환기 정의 분야를 다뤘던 살몬 지명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사 책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그 방향성을 계속 가고 실은 그래서 그 오럴 스테이먼트 하고 내년에 이제 보고서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관련해서 계속 좀 활동하신 분이 들어가신 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국제법 변호사이자 법학 박사인 살몬 지명자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형법, 국제인도주의법, 전환기 정의 전문가로 페루의 진실화해위원회, 국제적십자사 저널인 국제적십자 리비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살몬 지명자는 특히 지난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을 맡은 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톨릭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여성에 대한 공평한 기회 촉진 등 여성 권리 신장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살몬 지명자가 유엔 인권 시스템과 업무는 물론 인도주의 분야까지 익숙하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라며 특히 국제형법에 대한 전문성이 북한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s an expert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She's been a legal adviso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살몬 지명자는 국제법과 전환기 정의 전문가로 국제 형사 재판소 ICC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으며 이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유용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인권 기구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후 책임 규명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연례 행사처럼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 역시 이런 책임 규명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살몬 지명자의 관련 경력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살몬 지명자가 국제 적십자사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며 북한 방문 의지를 밝힌 로마 가톨릭 교황과 직접 연결된 교황 청립 가톨릭대 교수란 배경도 향후 국제적십자사의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시설 방문 조사 추진, 투명한 인도적 지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살몬 치명자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 자신에게 익숙한 책임 추궁 등 전환기 정의와 여성 인권 분야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살몬 지명자의 적극적인 관심은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여성 인권 침해 실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 특별보고관 지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다만 살몬 지명자가 임무 초기에 타협을 위해서 북한 내부에 접근하려는 큰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concern with the special rapporteurs has always been that early in the mandate,
북한 정권은 궁극적으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부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살몬 지명자는 이런 공경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인권 전문가는 앞서 BOA에 토마스 오야 퀸타나 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활동 초기 북한 방문에 대한 기대로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인권기록의 성경책으로 불리는 COI 최종보고서와 북한 내 인권범죄에 대해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전임보고관들의 보고서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시 상황을 재검토하는 모습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은 살몬 지명자가 분명히 유엔과 인권에 광범위한 경험이 있고 특히 법적 전문 지식이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가 책임 추궁의 우선순위를 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훨씬 관심을 끄는 의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엘리자베스 살몬 교수 지명에 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불편해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살몬 교수를 비롯해 앞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 8명 모두 북한인권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거의 전무해 실질적인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북한인권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교수는 살몬 지명자가 인권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훌륭한 학자지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자리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지명자의 지원서는 다소 평범하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며 너무 일반적이어서 북한이란 단어를 인권 상황이 열악한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꿔도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란 겁니다. 브레커 교수는 자신이 살몬 지명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과소평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현 토마스 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같은 부류의 특별보고관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돕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해 특히 인권 측면에서 계획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의 신청서를 보는 게 더 좋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브레커 교수는 인권 분야에 김정은 정권의 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새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기록,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 역시 이번 살몬 교수 지명과 관련해 북한이나 사회주의 독재체제 경험이 없고 관련 연구 실적도 미미한 데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지명 배경엔 여성을 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엔 전 부차관보 등 여러 전문가는 새 특별보고관이 책임 추궁과 관여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녹록하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가장 심각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폐쇄와 탈북민 보호 노력에도 전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68년 6월 9일 14년간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폭군 네로가 자살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복 동생을 살해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도들을 학살했습니다. 64년 여름 10일 동안 발생한 로마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 대학살한 것입니다. 서기 37년 가이우스 도미티우스 아헤노바르부스와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 소 아그리피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로가 태어났을 당시 로마 제국은 외삼촌인 칼리굴라의 집권기였고 네로의 아버지는 네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사망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네로의 어머니는 숙부인 당시 로마 제국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결혼하고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의붓동생을 제치고 17살에 황제로 취임합니다. 집권 전반기 로마의 문화와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기로 갈수록 네로는 자신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등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68년 3월 로마의 숙주 갈리아의 총독 빈덱스의 봉기를 시작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원로원마저 네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당시 중요한 곡물 공급지였던 아프리카에서의 봉기로 곡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잃은 점도 네로 몰락의 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네로 황제는 68년 6월 9일 31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1870년 6월 9일 크리스마스 캐롤을 집필한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사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 구두쇠 노인 스크루지에게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오면서 겪는 이야기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소설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작품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격리국의 하급 관리였고 경제관념이 부족했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 가세가 점점 기울게 됩니다. 디킨스는 공부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돈을 벌기 위해 12살 때 런던의 한 구두약 공장의 견습공으로 취직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킨스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찰스 디킨스는 특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보이고 사회의 악습에 반격을 가하면서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작품에 남겼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으로는 데이비드 코퍼필드, 위대한 유산 등을 비롯해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